KBO의 박세경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검토를 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북 정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왔던 대표적인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대북 호주기라든가 대북 저지대사라는 이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정부의 딜레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대북 지원이나 장밋빛 바람만 있는 대북 접촉과 대북 지원을 할 명분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검토를 하면서요, 이 서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그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이 이제 동독의 정치범 석방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 서독 정부는 과거 분단 시절에 동독 정치범을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석방해 왔는데 그 규모가 무려 33,755명에 달했고. 이런 것들이 소득의 사례를 생각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통일전 소독은 동독 내 정치범을 그 현물을 지원해주고 송환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1948년에 동소독이 분단된 이후에 동독에서는 정치범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한 동독 내 정치범들의 인권 침해라든가 가혹한 행위들이 서독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전해졌고 가족, 친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독 정부에게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963년도에 당시에 내독성이죠. 우리나라 통일부에 해당합니다. 루드비히 레링거 차관이 10만 마르크를 들고 동독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1호 정치범을 10만 마크를 반대급부로 제공하고 석방시키고 이주시킨 것이 첫 번째 사례였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당시에 이제 이후에 정치범 석방 과정은 서독 교회가 이를 담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북한의 경우는 말이죠. 이 납북자나 한국군 포로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없다 이렇게 강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그 이런 경우에는 북한이 그 송환에 응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종석 이번 통일부 장관의 제안 자체가 문제 해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북 지원에 명분을 쌓거나 우리 정부도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남한 내 여론을 의식한 그런 홍보적 차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납북자는 정치범과는 또 다른 국제적 범죄 행위로서 이를 공개적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반대급부를 주고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제안 자체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서독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그 동독의 정치범들을 이 돈이나 현물을 주고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네.
뭐 아무래도 그 갈등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 어떻게 봉합을 했었습니까?
당시에 뭐 현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독 정부의 원칙이었습니다만은. 현물도 당시에 다이아몬드라든가 원유 그리고 은 그리고 각종 중요한 원자재들로 현물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독 사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이라든가 생명과 같은 문제에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 서독은 물론이고 유럽 사회가 과거 나치 시대에 인권에 눈감았던 이런 것들을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인식하는 것이 서독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현금화하더라도 보편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이런 인식이 서독 국민들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반대급으로서의 한국 정부의 대북한 경제지원 교육에 관해서 한국의 독일 통일정보센터 박상봉 소장의 견해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 남북한이 이산가족 교류라든가 이런 게 그 실질적으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 당시 그 동독과 서독의 경우는 어땠었습니까?
동독과 서독의 경우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많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교류가 있었죠. 우리가 뭐 그냥 잊고 지나갑니다만은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이 평균 해마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에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매년 2만 명이 된다는 사실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동서독은 너무나 많은 교류협력이 정부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 간에 꾸준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동독 정부 입장에서는 노약자라든가 특히 환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서독으로 보내고 이들을 서독 사회에 그냥 안주시키려고 하는 서독에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보이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산가족 상봉한다는 것 자체가 뭐 별로 의미가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죠.
예, 앞서 그 동서독의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한국 정부가 그러면 이 경제 지원 외에도 말이죠. 이 납북자와 한국군 포로를 송환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서독의 예에서도 보듯이 정치범 석방의 협상은 정부가 했지만 이후 모든 정치범 석방은 서독 교회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범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독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텐데요. 즉 우리나라 정부로서 진정한 납북자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정말 납북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으로 비공개적으로 북한 당국자와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서독의 동서독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1961년도에 소위 중부 독일 니더작센 동독 국경 잘츠키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중앙범죄기록서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직후에 베를린 장벽을 넘다 동독 국경 서비 수비대에 의해서 사살된 사건이 기여가 됐는데요. 이 계기로 서독 정부는 이 중앙범죄기록서를 세우고 모든 동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증거 차원에서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동독 정부가 끊임없이 아데나워 총리부터 브란트 그리고 헬무트 슈미트 콜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앙범죄기록서를 폐지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이 중앙범죄기록서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동독 정권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부담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앙범죄기록서는 서독 정부가 끝까지 고수했고 이를 통해서 동독 정권의 불법 행위들을 기록했던 것들도 우리가 동서독 사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검토해 볼 그리고 사례로 교훈으로 여길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납북자와 국권포로 송환 반대 국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